제가 뭐 목회라고 한게 그렇게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랑 침례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가 한 16년, 17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제 평생에 설교자로서 제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 초기에는 위얼스빈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메가더 목사님께서 2025년 7월 14일 현지 시간으로는 월요일 저녁이고 여기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만 86세 연세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지난 13시간, 16시간 하여튼 뭐 몇 주에 걸쳐서 메가더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기록이 된 이 예배라고 하는 책이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책, 이 연구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확장이 되고 그분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 모든 일들의 큰 변화가 생긴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목사님의 이제 소천 소식을 접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제 딸이 이제 먼저 이걸 알려줬는데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그분이 완수하고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알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20세기, 21세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이나 설교로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분이 메가더 목사님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6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바꾸지 않고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 한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방대한 그런 설교 이거를 영상과 더불어 지금은 AI가 있어서 스크립트를 볼 수가 있지만 이전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스크립트를 정리를 해서 설교와 함께 같이 그레이스 투 유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레이스 투 유 오늘 이제 들어갔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 하늘을 보고 웃으시는 그런 그 모습과 함께 지난 56년 동안에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이렇게 모든 설교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그리고 후대에 남겨놓고 모든 분들이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책별로 볼 수 있고 장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별로 볼 수 있고 주제별로 볼 수 있고 하여튼 56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교 자료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도록 또 설교 스크립트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가신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 메가더 목사님이 유일무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설교자로서의 그분의 참된 그 가치 이런 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한 7, 8년 전부터는 거의 그분의 설교만 됐습니다. 그냥 다른 분들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만 이제 듣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그런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잘 발라서 가시를 빼내고 고기만 먹으면 아마 현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영양분을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설교는 다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설교.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서 그분의 그 설교 링크, 저 그레이스 투유에 들어가면은 그럼 그분의 설교 링크도 있고 또 그분의 설교 스크립트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걸 집어넣으면은 다 요약도 해주고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투유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런 성경 말씀 이런 걸 찾아서 그래서 AI에 집어넣고 그렇게 한번 보기도 하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많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강단에 이제 쓰지 못했는데, 이번 올해 이제 3월에는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가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해도 한번 그분 교회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그레이스 커뮤니티 이제 교회를 방문했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분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서서 설교하던 저 강대상, 거기서 보시면 이제 성경책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스크립트 노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러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존 메가더 목사님을 추모하며 그리고 왜 그는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설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가더 목사님은 신앙적인 유산이 굉장히 큽니다. 4대에 걸친 목회자 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목사였고 할아버지는 해리 메가더, 그래서 캐나다의 성공의 목사였고 아버지는 잭 메가더 해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성장을 하고 이 아버지 때부터 침례교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스 오브 캘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설교 사역하는 라디오 사역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아버지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그 목회자였습니다. 메가더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침례교 목사로 지난 56년 이상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이제 칼빈주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라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밝혔듯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하고는 먼 친척이다. 똑같은 그 메가더 이렇게 성이 돼 있죠. 그래서 4대째 걸친 신실한 목회 그 가게가 목회의 어떤 그 DNA를 메가더 목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의 일생을 이제 요약을 하면 1939년 6월 19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할아버지의 이제 최후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의 자서전이나 이런 걸 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살, 12살쯤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꼭 한 번만 설교를 하고 싶다, 자기가. 그래서 설교문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프니까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설교문을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대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설교자가 이렇게 끝까지 말씀에 신실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기 그 뇌리에 이렇게 심었다 이런 그 어떤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복음주의적인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밥존스 대학을 1957년에서 59년까지 근데 다 마치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일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사역을 도우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밥존스에서 이 LA에 있는 퍼시픽 칼리지로 옮겨서 나중에 학사학위는 이제 거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는 로스앤젤레스에 바이올라 칼리지가 있습니다. 바이올라 칼리지라고 전통적으로 성경적인 걸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안에 탈벗 신학교라고 하는 전문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탈벗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대학인데 이전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이때는 아주 그냥 보수적이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그 대학이었어요. 그러한 것이 꾸준히 메가더 때까지도 이제 유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그런 대학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메가더가 디스펜세이셔널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이런 그 성경 해석 방법 이런 모든 걸 다 탈벗에 가서 또 밥전수에서 이제 다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제 시절 보내면서 전국 캠프와 대학에서 구절구절 설교하는 이런 그 설교 구절구절 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verse by verse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설교하는 이런 전도 사역을 이제 수행하면서 그 당시 한 3년 정도 그런 일을 했는데 매월 30번에서 35번을 구절구절 풀어가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이미 목사가 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 1964년부터 66년에는 아버지 교회에서 협력 목회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설립한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해리 메가더인데 해리 메가더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 여기에서 협력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69년 이후부터 이번에 돌아가실 때까지 만 56년 동안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목회자로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 나는 신방이고 뭐 이런 잡일 이런 건 난 못하고 내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서 내가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 교회에 목회자로 가겠다. 그랬더니 그것 회중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1969년 2월 9일 당시 29살의 나이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해서 첫 설교는 로마서 6장에서 7장을 가지고 1시간 20분을 설교했다 그래요. 이분 설교는 보통 1시간인데 제가 이 사랑침례교회 하기 전에 그때 정신이 없어서 승리침례교회를 이제 하면서 첫 설교를 아마 한 1시간 20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1시간 20분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 한 450명 정도 되는 이런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주일에 한 8,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미국에서는 한 8,000명 이제 예배당이 한 4,000명 3,500에서 4,000명 정도 모이는데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이제 11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한 4,0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8,000명 모이면 미국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큰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선밸리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지역이 뭐 잘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에 한 7, 8,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고 지금까지 주일 설교만 3,300편을 했고 주일 설교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아마 한 6,000편 이상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훌륭한 그런 그 저자가 돼서 여러 책을 많이 줬어요. 유명한 책들 많이 줬고 또 메가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이 설교했던 그런 모든 것들도 모아서 메가더 주석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권의 책을 개인 저자로서 지금까지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자,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교의 특징은 영어로 verse by verse expository preaching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 구절마다 강해를 하는 설교다. 그냥 간단하게 강해 설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해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강해 설교예요. 자, 그래서 메가더 목사는 성경 본문을 구절 구절 그 별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설교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 그런 일만 56년 동안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뿐이 안 되는데 그거 강의하는데 8년 총 120위에, 로마서만 120위에, 마태복음 28장을 강의하는데 8년 반 동안 237회를 했어요. 237회. 제가 아마 마태복음 한 80회 정도인지 한 것 같은데 그거에 적어도 3배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10년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만 30년 정도를 설명한 거예요. 복음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을 하면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끼워놓지 않는 이런 설교.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지 자기 생각을 그 설교 안에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맥과 본문 중심. 본문이 설교의 구조, 중심, 주제를 결정을 한다. 본문을 읽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또 본문이 주어진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한 구절을 읽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런 설교는 메가더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설교고 절대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주제를 위해 구절을 끌어다 쓰는 주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 세 번째는 교리적 명확성, 그 다음에 변증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하면서도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교를 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또 메가더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못된 신학이나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항상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은 아니다. 이번에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가장 뭐라 그럴까 나쁘게 평가한 사람들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건 다 가짜라고, 이런 건 아니라고 평생 동안 그걸 외쳤기 때문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한 이와 같은 사람이 메가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세속주의, 심리학 사용하는 사람들, 또 복음주의 안에 자유주의 신학하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분 설교에 이제 등장을 하고 이름을 다 거론하고 릭 워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름 거론해 가면서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분이에요. 또 목회적인 적용을 이제 해서 학문적으로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자기와 그 다음에 회중들에게 어떻게 삶에서 적용돼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경건함을 촉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절구절 강해 설교, 이거의 이제 특징이고,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또 가서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가 요새 예배 공부하잖아요. 예배.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로 초청받았을 때 본인이 이렇게 약속 받은 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설교를 여러 차례 정제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설교인가, 또 그 안에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가, 이게 명료한가, 그렇죠? 또 원고를 이렇게 적는데 그 원고의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주석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주석으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낮은 수준의 무엇을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정성껏 이렇게 작성이 된 이와 같은 원고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또 깊은 성경 주해와 시스템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 또 감정을 이렇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성경 본문, 문맥, 문법, 신학적 연결성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매칭을 해서 듣는 사람 누가 들어도 그 설교가 물 흐르듯이 논리적으로 딱 문맥에 맞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백어도 목사님은 감정을 조작하는 걸 배제하고 진리 추구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설교하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감성파리 설교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면 또 코미디, 그냥 코미디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코미디를 했겠어요, 여러분? 코미디, 또 감성파리 해갖고 막 울게 만들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겠어요? 예, 그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 서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가도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뭐 박사 아니라 무얼 한 사람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그걸 다 박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창세기 주석이나 창세기 설교 이런 거 들으면서 창조와 진화 이런 거 변증하고 하는 걸 가서 보면 정말 어떤 과학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거를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창조와 진화 이거에 대해서 설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옳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끊임없는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연구를 이제 해서 나는 설교자다. 설교자 영어로 프리처다. 프리처. 본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설교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내가 더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내 강의 설교가 깊어지고 심지어 설교하는 중에도 내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도 했습니다. 자, 그의 설교가 가진 그 지적 깊이의 그 근원은 뭐냐. 그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었다. 네, 이런 그 기록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 믿음 그렇죠? 어느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그런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뭐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설교마다 최소한 20시간 이상 연구하고 정리를 했다. 갈 때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설교만 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것만 신경을 쓰겠다고. 그래서 로마서 설교할 때는 한 편당 적어도 30시간 이상 시간을 들여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살펴보고 연구를 했다. 또 기독교 세계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교리, 윤리, 역사, 문화 분석이 그 설교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돼서 모든 교회들 다 폐쇄할 때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메가더 목사 교회만 문을 열고 정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최전방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내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이제 전도했습니다. 참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메가더 목사에 대한 그 평을 이렇게 이제 올립니다. 올리는데 제가 좀 감명 깊게 이렇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강단에서의 삶과 집에 들어와서의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 메가더 목사가 하는 그 말과 모든 거 하는 것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쓸 때 그런 삶과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그런 그 삶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잭 하일스라고 한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엄청나게 뭐 하여튼 거룩한 것처럼 그랬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그러면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목사가 되다 보면 그런 그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메가도 목사에 대한 평은 이렇게 설교단에 섰을 때나 저 아래에서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나 골프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칠 때나 다 그냥 똑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I am just one of you.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자, 메가더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의 이유, 그 다음에 그 유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해 설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을 신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절구절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설교자가 자신의 선입견이나 취향에 따라서 이 구절을 선택하고 이 구절을 빼거나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시작을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구절을 다 하는 겁니다.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획을 본인에게도 적용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따라서 충실히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걸 강의하게 되면 강의하는 그 목사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교묘히 설교 안에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딱 서서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걸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그 사사로운 이런 그 의견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설교 메시지가 성경 본래의 의미에 아주 충실하게 되고 그래서 설교자의 편견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포괄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를 강해한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강해하면 그걸 구절구절 다 강해하면 그 책의 전체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뭐 로마서 한번 하고 또 한참 지나서 로마서 또 그 다음에 거 어디 한번 하고 또 한참 지나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로마서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그 책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를 전체 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의 이런 증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성경 말씀 본문의 논리적 흐름, 앞뒤 문맥 이런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해서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이 설교 자체가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은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다. 내게도 그대로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자가 말씀의 이런 그 깊이, 그렇죠? 이거를 이제 깊게 이렇게 파면은 본인과 그 다음에 이 회중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메가더 목사님이 참 좋은 것이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널리 퍼뜨리는 그 일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을 좀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 뭐 그냥 해서 내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뭐 잘 들리는 설교입니다. 뭐 자랑을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깊이 파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널리 퍼뜨려서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나 많이 유명하게 되거나 하여튼 뭐 말씀이 널리 퍼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적인 어떤 그 조작이나 술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거 이런 일은 설교자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림이다 뭐 성령이다 뭐 해서 어떤 한 토픽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 얘기해야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재림 얘기만 하고 휴거 얘기만 하면 그냥 맨날 모여드니까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깊이가 없는 거잖아요. 깊이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거를 깊게 파서 그래서 그냥 선포하면 그 다음에 알아서 그게 퍼지든지 안 퍼지든지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에 임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목회하다가 사람이 안 모이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모이면 그만둬야 돼요. 그 몇 명 모이는 그 사람들 있고 하다가 그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 힘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런 깨끗하게 딱 그만둬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기초를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이 결과 성도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우는 그런 설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이 시대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필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 명료하게 이해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 일을 강해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대다수 교회 목사들이 주제 설교, 감성파리 설교 혹은 경험 중심의 설교 한 구절을 읽고는 그냥 딴 얘기 자기 얘기 그거 그냥 잔뜩 하고 그러고 끝내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거의.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조, 그 내용, 의미, 연결관계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구절 강해 설교하는 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기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공부하고 사사기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좀 주문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팀 켈러가 지은 사사기 책이에요. 사사기. 지금 사사기가 21세기에 왜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한 350페이지짜리 책을 오늘 구매를 해서 와서 좀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그 안에 줬을까? 지금부터 뭐 한 3000년, 35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밝히 드러내야 된다. 자, 그런데 강해 설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우 지겨워서 이걸 어떻게 듣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돼요. 왜냐? 한국 사람들의 강해 설교는 지겹거든요. 지겹습니다. 따분하기 그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강해 설교라는 걸 그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원어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원어가 이렇게 이 얘기만 하다 끝을 내는 거예요. 이해. 그거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그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몸이 건조하고 따분해서 그렇게 하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메가더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전체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풀어서 설교하는 그 강해 설교 안에 설교의 핵심 세 가지가 꼭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에토스, 하나는 파토스. 이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메가도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서서 설교할 때 그 얼굴과 그 인상과 이런 걸 보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또 캘리포니아 그 스타일의 아주 표준 영어를 딱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잡소리가 없어요. 하나도. 예, 예, 뭐, 네네 이런 잡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깨끗하게 캘리포니아 그런 그 영어로 설교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에토스,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파토스, 그렇죠? 열정적으로 누가 들어도 정말 감화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강의 설교를 들으면 준비된 그와 같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논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그 모습, 얼굴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말씀을 절절히 설명을 했어요. 56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사역이 날로날로 확정이 되고 특별히 그의 미디어 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고 그리고 8년 뒤부터 메가더 목사가 Grace to You라고 하는 미디어 사역, 그 당시엔 미디어라는 게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라디오 미디어 사역 중에는 메가더 목사의 사역이 가장 큰, 뭐, 1년에 뭐, 100억, 200억 단위의 이런 어떤 그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으로, 사역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1998년 3월 8일에, 메가더 목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설명하고 선포하는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쨌든 그래도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하나를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서 추모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레이스 투유에 이제 거기 갔더니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Five Reasons to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다섯 가지 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Five reasons to preach the word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Preach the word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2절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냥 preach the word 딱 되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ach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해라.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가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반드시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영적인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이 다릅니다. 19세기에는 합리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이제 신격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거기 최고로 이제 많이 이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독일 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 비평 그 다음에 고등비평, 저등비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평을 이제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잔뜩, 오류 투성이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신학교와 그 다음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제 선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독일 교황이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독일에 가서 공부했던 프린스턴 대학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수하고 하면서 결국 프린스턴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대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들 문 거의 다 닫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가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이런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이와 같은 그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어느 면에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경험을 중시하고 또 심리학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감성을 부추겨 일으키죠. 뒤로 쓰러뜨리기도 하고 그냥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냥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대다수 교회들이 번영신학, 기복신학, 그냥 교회 오면 복받는다 그것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 교회 안에서까지 활개를 펼치고, 또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가 돼서 상대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그런 사조로 지금 21세기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가 왜 우리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되냐? 이 시대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그 설교의 첫 번째 주제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왜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구절구절 다 선포해야 되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온 여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반드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이제 11절에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고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자, 바울도 이런 핍박을 받았고 디모데도 그런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통과 역경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 한 바퀴 좀 돌아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다. 메가더 목사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선물받았는데 그 성경의 아버지가 한 구절을 적어줬어요. 딱 두자를 적어줬습니다. 두자. 그 두 단어를 적어줬어요. 그 두 단어가 뭐냐? Preach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아버지가 준 거예요. 딱 Preach the word. 더까지 하지만 세 글자가 세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메가더가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부터 쭉 시작하면서 목회자 그런 그 가게에서 메가더가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도를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한절 한절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우리는 자기의 사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왕국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그냥 내 엠파이어를, 이거를 목사가 구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경주에서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유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 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성경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정말 너무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읽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지혜의 보고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갖추어지려고 하면 그럼 성경 말씀에 능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한 그 사람을 성경이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권능을 가진 이와 같은 파워풀한 이와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왜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하나님이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이걸 제시해야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자기 무슨 경험 얘기하고 자기 거 이야기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준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절히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설교합니다. 여기 설교하는데 이 앞에 하나님의 심판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그 이유는 4장 3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모아 쌓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주의, 자기 어떤 그 감정, 자기의 유익, 자기의 물질적인 복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2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그 스승들을 목사로 세워놓고 그래서 무슨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복을 몰아준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가서 보면 펜사쿨라 부흥운동, 토론토 블레싱 뭐 등등 해서 각종 비성경적인 현상들 비틀거리는 거 뭐 방언한다 그러고 뒤로 쓰러진다 그러고 매일 교회 오라 그러고 이런 거는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 감각적 자극에 의존한 그러한 미혹이 된 마귀에게 미혹이 된 신앙의 전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즐거운 거짓말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차가운 거예요. 파고드는 겁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다 뭘 좋아하냐? 훈훈한 걸 좋아하거든요. 훈훈한 거.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다 감성적인 좌파가 다 돼갖고 훈훈한 이야기. 그거 좋아하다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훈훈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냉철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냉철한 이야기. 예, 진리냐 거짓이냐는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 예, 때에 맞든지, 그렇죠?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그래서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각은 사람을 현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감정만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선포하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메가도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아팠습니다. 여러 번 수술도 하고, 예, 한 주일 전에, 예, 이 복도에서 이제 쓰러지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폐렴에 걸려서 이제 돌아갔어요. 충분히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마음속으로 암송도 하고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참 영어로도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 거기 가서 보면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 I have fought a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 본인만 이런 그 왕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목회의 대상이 됐던 그런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동일한 그런 그 보상에 이런 그 유업을 받는 이런 그 말씀을 아마 많이 마음속으로 암송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을 겁니다. 바라기는 메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설교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의 여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